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33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에 정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을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로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갈 때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현재 중국이 연구하고 있는 동북공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국은 한족을 중심으로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 중국이 여러 개의 소수민족으로 나눠진 만큼 나라 안에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하나의 나라,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기 위하여 예전에는 오랑캐라 부르며 멸시했던 그 소수민족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연구를 일컫습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연구를 지속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내부의 분열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민족이 종교적이건 민족적이건 갈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그 내부 안에 있던 불만이 표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내부 분열을 잠재우기 위해 그들의 역사를 하나의 중국의 역사로 편협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중국은 오늘날에도 미국의 압박과 러시아의 견제 속에서 자신의 국제적인 위상을 차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여러 소수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국의 힘을 강하게 키워내야만 여러 강대국들과의 사이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확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중국은 요 근래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안에는 금융부실과 불량 채권이라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위기 속에서 중국의 경제가 흔들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소수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해야만 중국은 앞으로 다가올 많은 위기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이 우리나라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가 엄연히 우리나라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하면 그들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로 편입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고구려 연구재단을 발족하였고 2006년부터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승격시켜서 이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함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대항할 수 있는 역사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 모든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엄연한 우리의 역사인 발해와 그리고 고려의 태조 왕건에 대한 이야기를 짧지 않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조영과 고구려 유민들이 말가림과 연합하여 발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는 북으로 발해와 남으로 통일신라가 있는 이 시대를 우리나라의 남북국 시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발해의 대부분의 민족이 말가림임에도 불구하고 발해를 지배하고 있던 계층은 대부분 고구려 유민이었기에 발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들은 고구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고 이대로 무왕이 통치할 때까지만 해도 이 발해는 힘으로 통치하는 무력국가였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협력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전쟁과 전투를 벌이고 있던 나라였는데 3대 문왕 때부터 당나라와 그리고 신라와 함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0대 선왕 때에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 즉 바다 동쪽에 강성하고 힘있는 나라라는 의미의 별명을 얻을 만큼 그때가 곧 발해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발해가 초기 그 나라가 행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무력과 힘으로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맺었다면 결코 이런 최고의 번성기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것은 넓은 땅과 강력한 힘일 수도 있지만 넓은 포용력일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갈 때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징조는 나라의 지도자가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 나라의 내부 세력이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통일신라가 그 마지막을 향할 때 딱 이러했습니다. 왕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계층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부 세력들이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견원입니다. 옛 백제인을 끌어모아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한쪽 눈이 애꾸인 드라마를 보셨지요. 궁예가 개성을 도읍으로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함께 어우러진 시대를 후삼국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 중 가장 먼저 막을 내린 나라는 후고구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똑똑하고 덕망있던 궁예가 국호를 마진, 태봉으로 바꾸게 되면서 나라는 점점 강성하여 힘을 얻게 되었고 자만에 빠진 궁예는 주변의 신하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예의 옆에서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왕건도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이후에 주변에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하들이 신하들의 추대에 의해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왕이 되면서 국호를 고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려와 후백제는 점점 몰락해가고 있는 신라를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인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 두 나라가 신라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백제의 견원은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틈만 생기면, 기회만 잡히면 신라를 향해 공격했는데 그가 얼마나 포악하고 잔혹했는지 신라 사람들은 견원이 쳐들어올 때마다 들짐승이 쳐들어왔다, 승냥이가 쳐들어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하여 고려의 왕건은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후백제의 공격을 받고 피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 신라 사람들에게 찾아가 약을 주고 식량을 주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신라인들은 고려의 왕건이 올 때마다 부모가 왔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견원과 왕건이 신라를 사이에 두고 서로 실랑이를 벌리고 있을 때 견원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졌습니다. 결국 여러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키가 크고 지혜롭고 잘생겼나 봅니다. 그 아들에게 그 금강이라는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 첫째 아들 신검, 둘째 아들 양검, 셋째 아들 용검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견원을 금산사에 위폐시키고 그리고 첫째 아들 신검이 왕위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금산사에 갇혀있는 견원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줄 알고 그 금산사를 탈출하여 고려의 왕건에게 찾아갑니다. 일평생을 서로 칼을 겨누고 싸웠던 견원이 찾아온다는 소식에 왕건이 벗은 발로 나가 그를 영접하였고 왕건보다 10살이나 많다고 하여 견원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이 견원에게도 저렇게 하니 나에게는 얼마나 더 극진히 대접하겠는가 싶은 마음에 신라는 자발적으로 고려에게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결국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고려는 신라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후백제와의 전투에서도 왕건은 견원을 선봉장으로 세워 후백제와 싸우게 했습니다. 사기를 급격하게 잃어버린 후백제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왕건에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역사책에 의하면 견원의 첫째 아들인 이 신검도 왕건은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발해가 이웃나라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닌 평화와 교류로 협력하여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고려의 태조 왕건이 넓은 포용 정책으로 후 삼국 시대의 신라와 후 백제를 점령하여 통일을 이루게 된 과정, 그리고 중국이 여러 개의 소수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연구로 하나의 중국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강력한 힘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정치 성향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견고하고 강성한 나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복잡하고 다양하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 저마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아파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주의가 극대화되어 가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를, 온 세상을 온전하게 하나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이 질문을 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 이 시간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11장에서 솔로몬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41세에 즉위하여서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세겜으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세겜에 올라간 이유는 지역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지파들에게 왕이 인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북쪽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반면에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는 이 이야기는 다윗과 대조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이 이처럼 세겜으로 올라간 이유는 그가 아직 강한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아직 르호보암이 이런 중앙 집권적 소유를 갖지 못하고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임기 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예루살렘 안으로 또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신정국가로 하나의 신앙이라는 강한 테두리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할 이스라엘 안에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결속력은 급속하게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과 오랜 부역 생활로 인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르호보암은 세겜에 올라가서 만난 그 북쪽 지파 사람들의 하소연과 항변을 들으며 그래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며 그들의 그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왕위를 인준받아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르호보암과 만나는 북쪽 지파의 대표자는 앞서 11장에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언급된 여로보암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는 솔로몬 시절부터 그가 가진 능력을 인정받아서 요셉 지파의 노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선지자 아이야가 이제 10개의 지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들음과 동시에 솔로몬에게 대항한 사람이 되어서 급하게 애굽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안전함을 느낀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북쪽 지파의 대표자로 르호보암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앞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여로보암은 이미 북쪽 지파 사람들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하여 아직 강력한 왕권을 지지 못한 르호보암은 옛날 아버지 때의 신하였고 반역을 꿈꾸다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이제 겨우 돌아온 그 사람 앞에서 왕위를 인준받아야 한다는 이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이 결코 자연스럽거나 친밀하지 않고 아마 어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점점 더 어색하고 경직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의 아버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비카는 더 정확한 의미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왕이라 부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사용한 단어입니다. 우리들의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적대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임기 동안 이루었던 그 모든 정책을 이들은 무거운 노역이었다라고 평가절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인준받기 위해서 찾아온 르호보암에게 명령어로 지시했다는 것은 르호보암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북쪽 지파 사람들은 솔로몬 재임 기간 동안 극심한 노역에 시달린 것은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서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과 솔로몬을 건축한 이후로 공사는 여전히 지속되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북쪽 지파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진 르호보암은 먼저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본문의 노인들은 나이 들고 노쇠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이 많고 지혜로웠던 아버지 시대의 대신으로 활약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노인들의 조언의 내용이 본문 7절에 등장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노인들의 조언은 당시 통치자가 지녀야 할 신정국가의 이상적인 군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 위에 군림하려 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알아 극진히 따르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상적인 신정국가였고 노인들은 르호보암에게 그 군주상이 되라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권세를 가지면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뽐내고 싶어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그 권세를 사용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지고 겸손하게 지도자가 된 자는 그렇게 백성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러나 르호보암은 지혜로웠던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이 어린 사람들은 직급이 높은 대신들의 자녀들이었을 것이며 르호보암과 함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이스라엘의 신진 세력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어린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노인들과는 다른 의견을 내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어린 소년들은 북쪽 지파 사람들의 이 강경한 발언에 의해 마음이 상해 있는 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격하게 공감하고 그리고 위로하며 오히려 이 북쪽 지파 사람들보다 더 강경하게 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들의 말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내 아버지의 가장 강했던 부분보다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보다 그 뒤를 이은 르호보암이 더 권세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전에도 굴복했던 것처럼 지금도 굴복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부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하고 엄중하게 북쪽 지파를 다스리겠다는 이 르호보암의 말은 불행히도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기폭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 민족 발해의 역사가 점점 강성하게 된 것, 고려의 왕건이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신라와 후 백제를 흡수하여 통일을 이루게 된 것, 그것은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공포 정치가 아니라 사랑과 공감의 정치였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사랑과 공감의 정치를 행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이 바로 당신의 섭리와 뜻에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말씀은 앞서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9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새 옷을 열두 조각으로 나눈 다음 그 중에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며 너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왜 여로보암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굽의 피신에 있는 동안 그는 무엇을 준비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 개의 지파를 떼어서 자신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열 개의 지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의미와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수많은 우상 숭배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택하셨고 그에게 열 개의 지파를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애굽의 피신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못한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의 강압적인 정치 계획을 알게 되자 이미 각오한 대로 르호보암과 다윗 가문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굴복을 요구하는 르호보암에게 북쪽 지파 사람들은 불복의 의사를 밝히며 르호보암을 비롯한 남유다와 맞서는 발언을 합니다. 왕에게 충성했던 지난 과거를 모두 포기하고 다윗 왕조와의 관계도 끊어버리며 이제 우리가 행하는 일에 전혀 상관하지 말라며 모욕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말로 르호보암에게 전달합니다. 아직 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르호보암은 역군 감독인 아도람을 북쪽 지파에게 파송하지만 그 지파 사람들은 이 아도람을 살해함으로 다시는 화해되지 못할 관계로 치닫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르호보암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군사를 모아 이제 지파 간의 전쟁, 유혈 사태로 확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은 이제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릴 참입니다. 세겜에서의 폭동에 의해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동안 보였던 그 수치스러움, 부끄러운 마음을 이제 내가 가진 힘을 최대한 동원하여 저 북쪽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급하게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18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이 모였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갈등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평화의 중재자로 이 둘 사이에 개입하십니다.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보내셔서 스마일하게 하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본문의 의미상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싸우지 마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과는 영원히 지속적으로 싸우지 말라라는 이 영원의 말씀을,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모욕감을 준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은 너희 형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민족이며 한 나라인 이 나라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리는 일을 벌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로보암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 나라의 기틀을 잡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도를 정하는 일이며, 또한 이 나라를 외부의 세력에서 지키고, 형제이지만 이제는 급격하게 식어버린 남유다와의 싸움에도 대비해야 할 군사 요충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정하고 군사 요충지인 분후엘을 건축하게 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후엘을 건축하고, 나라의 수도를 정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큰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성전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북쪽 지파 사람들이 적어도 1년에 세 번은 이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해야 하는데, 이제 그 길이 끊어져 버린 상황에서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예배할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혹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 북쪽 지파 사람들이 남쪽으로 왕래하는 순간 북쪽 지파의 이 강한 결집력이 흔들리고 자신이 죽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고백이 본문 27절에 등장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성전을 대신할 만한 그 종교적인 위상과 가치를 지닌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데, 남쪽의 베델과 북쪽의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이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하면 하나님께 제사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의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막혔으니 어쩔 수 없이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할 수밖에 없었고, 우상 숭배의 이 구조적인 모순에 덫을 씌워버린 이 여로보암의 죄가 앞으로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며 상기시키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어긴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종교적인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산당을 짓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유다 절기와 비슷한 시기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절기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남달랐습니다. 열 개의 지파를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만약 여로보암이 기억했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가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아 그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했건만 여로보암은 그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알아서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하나님도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이 심각한 범죄를 서슴치 않고 행동했습니다. 왜 여로보암이 이렇게 되었는지 본문 마지막 33절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이 자신을 잡아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은혜를 자기 힘으로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권력이 권력을 잡아먹고 돈이 돈을 잡아먹는 이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평화와 화해의 나라,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여로보암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으며 절망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셨고 세상이 구현할 수 없는 절대적이며 참된 가치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르호보암처럼 하나된 가정, 하나된 교회, 하나된 세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권력이 권력을 잡아먹고 돈이 돈을 잡아먹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기꺼이 자발적인 자기 포기와 함께 희생과 헌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심입니다. 세상을 향한 눈을 이제 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눈을 떠서 이제는 우리 안에 자발적인 포기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룩한 교회로 함께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름을 듣고서도 빨리 반응하지 못하는 자아가 견고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입고서도 서둘러 입을 닦아버리는 염치 없는 사람들이며 사랑을 받고서도 반응할 줄 모르는 메마른 사람들이며 소명을 발견하고서도 움직임이 둔한 욕심으로 비대해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이름을 여전히 애타게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평화와 화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전히 적을 지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물론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욕망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기 포기를 선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사 우리가 거룩한 교회됨으로 인하여 세상이 화해하게 하시고 인류가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이 세상에 진정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